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 후반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약한 열흘 정도, 10일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제 있었던 일을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살폈던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뭔가 하면 더 이상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사실 조금 이렇게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은혜스러운 뭔가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어쩌면 참 이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을 썼을 때 성령님이 참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15절부터 26절까지는 조금은 그좀 낯설게 보이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소위 한 사람의 사도,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결국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이들이 사도 한 사람을 뽑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두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뭐좀 핵심이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사도를 선출하게 되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쩌면 처음 이제 그 사람을 뽑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사도가 이제 세워졌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관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가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가?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그 팔아버린 대가로 은삼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몸이 곤두박질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목을 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목을 메고 부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그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 이제 유다가 샀던, 구입했던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불렀고, 그 아겔다마라는 말은 피밭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이제 성경, 특별히 누가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택한 열두 사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와 같은 목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죠.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은, 열두 제자들은 초대교회 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참 이렇게 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뭔가 미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문제지, 예측 문제지에 보면 그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을 제가 이렇게 좀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2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특별히 누가는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 말씀에는 유다가 대제사장들,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유다의 말을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허락하고 그때부터 이제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나,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배신에 대한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이렇게 좀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돈. 돈이 유다의 배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참 그 유다에게 누가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 사단이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이 유다를 공격했는데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생각을 마귀가 넣었고, 그리고 유다는 그 생각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참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참 어렵고 또 좀 무거운, 또 심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엄연한 현실은 뭔가 하면 소위 중직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바로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보다는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를 해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문제는 뭐가 연관이 되느냐? 돈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누가 집중적으로 공격했느냐? 마귀,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초대교회가 와해되어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바로 타겟이 됩니다.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것은 뭐 귀신 들리게 하고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들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하나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미화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팔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와 관련되어진다면 교회를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에 자기 자신을 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이렇게 살았을 때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굴복했을 때 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한 사람도 유다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안 되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우리가 굴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돈을 다루는 일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맡으신 분들은 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 경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딥지 아니하면 그들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귀의 괴기를 분별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다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새로운 한 명의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섯 가지의 단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유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두 개의 구절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결국은 이 유다에게 이 일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했고 뒤에 있는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사람이 가졌던 직분은 타인이 취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석이 생긴 이 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두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성경을 이 구절에 집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의 시편은 보통 우리가 시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저주시. 그래서 혹시 막 열받으신 분들 우하게 저주하고 싶으시면 꼭 이 시편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다윗이 이렇게 저주를 하나? 특별히 109편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야, 이게 좀 심하다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나?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뭔고 하면 이것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바로 힘이 있다고. 힘이 없는 무죄한 자들을 마음껏 짓밟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달라는 다윗의 탄원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 기도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만큼 엄청난 분노와 고통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마음 좀 상하게 하면 그냥 이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시들을 묵상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의 그 분노의 깊이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이 시편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시편 69편에 말씀한 대로 이제 유다는 황폐해졌다. 그리고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운 선출을 하게 될 때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조명하면서 그 우리가 어떤 지금 선출해야 되는 이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성경적으로 그것을 조망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때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다른 사도들처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두 번째 베드로는 그 사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 세 번째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자격 요건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한 두 사람을 뽑아서 추천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자,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두 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보시면 네 번째,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25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 누가 주님께서 택하셔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26절, 그들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게 되고 마띠아는 열한 사도의 수에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일꾼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섯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조명해서 우리가 한 사람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그 기준에 부합된 두 사람을 그들이 선출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제 참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지난 우리가 얼마 전에 장로님들을 우리가 뽑는 공동회를 진행했는데 그럼 쟤들이 제비 뽑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 제비 뽑기는 도대체 왜 했는가? 지금 이 가르침은 어디까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특별한 것인가? 이제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일반적인 교훈이 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특수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에 제자들은 제비 뽑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가르침인가? 아니면 특수한 가르침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당장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두 번째 투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일꾼을 뽑는 작업이 나오는데 그때는 사도를 뽑는 게 아니고 일곱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처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7명 뽑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상황이 사도를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몇 명을 뽑았느냐? 7명을 뽑게 됩니다. 누가 뽑았는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7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뽑은 그 7명을 사도들은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비 뽑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일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의 흐름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기보다는 좀 특수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사도를 선출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제비 뽑기라는 특별한 방법이 사용되어졌는가? 이것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이들이 선출하는 사람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누구죠? 사도입니다. 사도. 그런데 이 사도직이 가지는 그 독특함, 그 특수성 때문에 바로 이들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직접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택하고 임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과정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택하긴 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가 드리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11명의 사도들을 직접 뽑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해석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비 뽑기를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도직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직책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은 제비 뽑기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바로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번 특세 때 살펴보겠지만 다락방 가르침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곧 진리의 영이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 뽑기의 과정을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수 있다면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일반적인 순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러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한 공예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예입니다. 왜 거룩한 공예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다, 공회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곳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공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조망을 하고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직책에 합당한 자를 주님이 세워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선택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 결혼이 생겼던 한 사람의 사도를 그들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졌을 때 교회 속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어쩌면 가장 인간적일 수 있고 가장 갈등과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제 2장 1절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들을 처음 뽑았습니다. 처음 선출을 했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사도들은 그들을 안수했습니다.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결과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일곱 명의 사람이 세워지고 나서 세워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교회가 헌신하게 됐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두 번에 사람을 세운 일이 끝난 후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웠을 때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 속에 역사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었던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말씀 결론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참 저희들도 이렇게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일꾼을 뽑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라는 직은 소위 계급이 아닙니다. 바로 또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힘들고 아주 이렇게 민감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참 이 시작하기 전에도 참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끝난 후에도 참 마음이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우리가 투표를 한번 진행하고 나면 또 이렇게 상심하시는 분들, 섭섭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면 저 역시도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한번 보여주셨던 게 바로 새벽기도였어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 새벽에 뭐 했냐? 새벽에. 그때 우리가 참 부족하긴 했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투표가 하나님 정말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제도도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의 모토가 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제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날마다 자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불완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계속 고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역시도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 자신의 연약함, 공동체의 연약함들, 거기에 절망했던 순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라도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분이라도 전심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저는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제도 속에서 진행했던 일들 가운데도 틀림없이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정말 우리 교회 개혁되어져야 될 것,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서로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서로를 향해 신뢰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갈 수 있고 어떤 변화도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우리는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1장 말씀을 제가 참 사도행전은 설교도 많이 하고 밖에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보며 제가 참 느낀 것은 지금 이 1장에 오순절을 눈앞에 둔 이 1장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하고 참 저희 교회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워졌고 그리고 온 교회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어쩌면 우리들에게 또 한 번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리고 일곱 명의 그 집사를 세운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한 번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도 또 한 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특새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평상시 잘 오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만 되면
참 죄송합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는 좀 뜨뜨름하다가 은혜 받을 때는 또 묘하게, 배우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그게 얼떨결에 참석하셔서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영적인 대박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특세 때 제가 다 이제 웬만하면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안 되시올 이번에는 참석하셔서 한번 영적인 대박을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번이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새로운 시작을 우리들 가운데 한번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특세 하실 때 정말 빠지지 마시고 힘닿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